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상당히 오늘은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이 워낙 장수도 많고 또 절들이 길어가지고 이 강의를 너무 자주 끊어서 하면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늘날 우리 현대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의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또 지난주까지 5장 12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교회 안에와 믿는 무리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의 외부적인 적들에 대해서 성령이 물리쳐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독교가 탄생해서 막 복음을 팽창해 나갈 때 이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국회의원과 같은 그 공의회의 회원이 사두개파가 대다수였고 소수파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민들이었고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제일 부자들, 귀족들, 제사장과 같은 관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상한 교를 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의 기독권을 유지한 채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종교를 윤리주의,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윤리주의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성과 지성과 합리주의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천사가 있느냐?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것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다고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상한 교를 전하면서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상한 교를 따르고 저 사람들을 추종하는가? 저들은 우리를 따라야지.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 사이고 또 세상의 지식도 많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존귀와 명예와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예수라는 그 목수 출신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제자들 배운 바가 없는 세상의 지식이 없는 어부들에 불과한 저들을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시기와 질투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권위가 있고 자기들이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들만 호응하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Verse 17.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세상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세상에 권위도 없고 그리고 명예도 없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쫓아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는가? 병든 자가 손만 얹으면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의 그 행동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막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이 더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이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동시에 사도를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 많았다. 결국은 다 이 제자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밖에까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 기독교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소식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내들이네 그 공의원들 사두개파 유대인들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 무식한 사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 권능을 행하고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막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그 제자들을 쫓아서 나아갈 때 그것을 보는 이 사두개파 제사장과 관리들은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가득하였다. 가득하였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으므로 그들을 내어 보내면서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일어나 나가서 또다시 전도를 하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또다시 시위대장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거하셨고 그 성령에 대적하는 성령 받지 못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의 모습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과의 모습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옹졸하고 옹색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에 대항하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내들에 있던 그 공의원들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통치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능력과 권능과 힘이 넘치고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탄으로 가득 찬 사두개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몸이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인간의 모습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 사두개파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성령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급수를 찔러요. 그들의 약점을 찔러요. 그들이 믿지 않는 천사, 천사가 없다고 하는데 성령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가 밤중에 나아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나가요.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천사는 다시 그들에게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완전 사두개파와 정반대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 자, 19절과 20절. 19 and 20.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 너희가 전하는 날에는 너희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생명의 살해의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로 성령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도들을 끌어내고 해방시켜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게 되면 육체의 유혹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반대되는 길을 가를 때 사두개파 유대인들처럼 자꾸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세상의 박해자들, 자,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도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를 냈는데 폴리스가 와서 여러분을 딱 잡으면 서야 되고요. 폴리스의 지시에 다 따라야 돼요. 라이센스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티켓을 준다고 하면 뭐 베깅해서 어떻게 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겠다고 하면 따라야 되고 코트에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권력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를 주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평안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과 부딪혀야 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무조건 100% 다 복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부딪혀야 할 때는 어느 때냐? 이 베드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생명의 빛, 성령의 통치, 그리고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과 부딪힐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세상의 권력이 방해하려 할 때는 그때는 부딪혀야 된다. 그때는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방해한다면 나는 너희의 말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그 기관과 제도에 다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고 박해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ISIS에게 그 잡혀서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고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지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권력과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인정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순히 잡혔습니다. 성전 지키는 자, 시위대장이 경비대장에 가서 잡으면 한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돌로 칠까 무서워서 경비대장이 함부로 하지도 못했는데 잡으러 오니까 순순히 잡혀갔어요. 그러나 잡혀가서 그들의 학대를 다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베드로는 그것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또 내 생활의 여러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쪽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서면 하나님 쪽에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 섬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쪽에 섰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면 너희가 나를 때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잘 공급해서 너희들과 야합하면 너희들이 나의 자식도 내 가정은 정말 너희들 권세 밑에서 잘 될 것이다. 사도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의원 앞에 서서 변명해야 되고 마침내 그가 노임을 받았지만 40에 하나 감한 내 채찍을 39대를 맞았어요. 39대를 맞았다는 건 정말 죽을 정도로.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것이 내가 합당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실 것이니 내가 너무 기쁘도다. 채찍 맞은 것조차도 기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작은 것 때문에 내게 그 방해가 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이겨야 돼요. 저도 지금은 제 삶이 그래요. 그 전에는 어떻게 좀 내게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참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김정수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그 목회 활동비가 적어서 참 어려우시겠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집사님,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이 긴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요, 제가 작년만 됐어도 저희 그 뭐 여러 가지 뭐 텍스 리턴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정말 풍부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세상의 불편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야합해서 그들 밑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옥에 갇히는 길을 택했어요. 채찍에 맞는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에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도 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사두개파 그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채찍에 막 39대씩 때리는 그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증거 31절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 verse 30 and 32.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두 번씩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시기 질투가 등등해서 이 사도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있느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무신론의 사회죠. 그리고 물질주의가 뭐 팽배해 있죠. 동성연애들과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막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냐면요, 잘못된 종교를 예수교라고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종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현대 이와 같은 막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사두개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들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방해를 받을 때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너희가 핍박한 예수가 메시아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위에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신 보배피로 씻김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높아지셨고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나아갈 바고요.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무례한 기독교라고 어느 뭐 교수님이 어느 교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무례한 기독교. 웃기지 마세요. 무례한 기독교?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난 당신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과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소화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정도 그 사람의 그런 사상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절대 진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스님이 내 앞에 딱 있다. 아유,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을 막 공격하면 안 되죠. 이 사탄아, 너 지옥에 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례한 기독교죠. 그러나 스님이 계신다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아, 저희 기독교에서는 사실 우리 세계관은 불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진행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 인류의 최후의 그 파이널 고올까지, 데스티네이션까지, 천국에 가는 것까지 다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신이 없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주는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있었고 거기에서 그 범신론의 그 체계로서 그 우주 전체의 그 바디가 되는 어떠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스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스님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저와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사도계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 전하지 말라, 막 전하면 죽이겠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있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으라. 그런데 사도계파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채찍에 때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포인트만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증인인데 그 증인의 결과로서 이 사도들은 40절 40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그 채찍질한 것을 사도들은 41절 또 한번 읽어봐요. 41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42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채찍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날마다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몸의 흔적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여기며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그 채찍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증인은 어떠한 증인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막 십자가에 못 박는 흉내 내는 걸까요? 요즘 세대 막 채찍이 맞는 거. 요즘 세대는 그 당시 세대하고 달라요. 요즘의 증인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막 누군가에 잡혀서 막 채찍이 맞고 육체적인 고난당하는 거 그래 잘하였다 그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즘의 증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가지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그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화돼도 너무 많이 변화됐다.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바뀌었어. 저 평화동로에 가더니 어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를 막 사랑하는지 사랑이 넘쳐.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바뀌었어. 어머머 제 친구가 너무 바뀌어서 전에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더니 평화장로에 가더니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이 필립 제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뉴트란 그 파이어티즘 무브먼트, 독일 경건주의를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냐면, 한 번은 스위스 제나바로 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 제나바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중에 제나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천수와 같았대요. 막 그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죄악을 지어들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스페너가 그 환한 얼굴에 그 밝은 모습에 친절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 도시의 사람에 감명이 돼가지고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여러분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해가지고 독일 경건주의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스페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똑똑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지만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플랫폼 지역에 나아가서 한 150가정, 6시 40분부터 한 10시까지 거의 한 3시간 반 동안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마켓에서 굽신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상할 때가 하도 많이 있었어요. 참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자기 집에 찾아갔는데 보는 채도 많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놓고 가겠으면 차 위에다 놓는데 또 떨어져가 또 놓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흔적을 지니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한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채찍 한 대 맞으면요 우리 정말 정신이 반짝거린다. 내 막 등에 막 찢어져요. 피가 날 정도요. 오 주님, 나에게 그런 채찍 한 대만 가한다면 나는 죽는다고 막 벌벌 떨 터인데, 하나님 제가 잠시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잡히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바울사도처럼 채찍에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는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 문명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그마한 것들 이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천사처럼 밝은 얼굴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줘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주님은 네가 진정 나의 참된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 장로교회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진정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진정 충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